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7절부터 14절은 그중에 예루살렘에 가기 바로 직전 여정이 나옵니다. 여지껏 여정을 보면 마게도냐 헬라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로 드로아에 갔다가 두 번째로 밀레도에 갔다가 세 번째로 어제 본문이었던 두로에 갔다가 이제 오늘은 가이사랴에 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내다가 그 다음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육로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항해는 다 마친 겁니다.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건 하루 동안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육로를 통해서 걸어간 거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절 본문에도 보면 돌레마이에서 형제들과 안부를 묻고 하루를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형제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이것도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귀하고 한편으로 또 마음 뿌듯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떠날 때 선교행은 말 그대로 교회가 없는 곳, 또 그리고 성도가 없는 곳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계속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전도할 때는 계속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행을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 여정을 보면 돌아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곳곳마다 성도들, 제자들이 있어서 함께 교제하고 또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이들이 다 안타까움을 삼켜 손을 맞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뿌듯한 모습이기도 한 거죠. 물론 이게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들 슬퍼하기는 하지만 참 선교행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으로 내몰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결실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이사랴에 온 거예요. 8절 중간에 보시면 가이사랴에서는 어디에 머물렀는지가 나옵니다.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가이사랴에 안수 집사였던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환란이 당한 다음에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가이사랴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했고요. 또 사도행전 중간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오죠. 그 고넬을 만나러 왔던 것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가이사랴 여기에 그대로 고넬료가 있었으면 아마 임지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고넬료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여튼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에 빌립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빌립이 이제 들어가서 머무른 거예요. 9절에 보면 그에게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를 예언하는 자다. 그러니까 딸 4명이 있었는데 다 결혼하지 않고 또 이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언한다고 하는 말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쪽집게처럼 다 알아맞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예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 3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물론 예언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빌립도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였으니까 또 딸들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바울이 이 집안에 있으면서 이때부터도 본문엔 기록이 없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고난이 있을지를 쭉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오는 모든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계속 들었고 지금도 전도자의 집에 있는 예언하는 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얼마나 고난당할지를 이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또 다른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근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 사도행전에 두 번째 등장을 하거든요.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가보였습니다. 그러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구제원금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튼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어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먹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아가보가 내려와서 좋은 일을 예언한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기가 내려와가지고서는 사도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막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아가보가 예언할 때는 결박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언했습니다. 뭐 죽임당한다든지 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박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거나 하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해서 이제 투옥당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보면 크게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두 차례 걸쳐서 일단 빌립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빌립과 그 집에 있던 딸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부러 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 특정적으로 사도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이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징그럽게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뭐 굳이 그렇게 좋은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해서 계속 확인 사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정도 고난이 있을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발뺌할 수 없는 거예요. 여하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우선 이 선포들을 같이 들었던 주변 사람들, 성도들의 반응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여기 포함되겠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그곳 사람들은 집사 빌립이 집에 있었으니까 이 빌립 집사, 그 집에서도 네 명의 딸,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겠죠. 뭐라고 이제 권면했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고난을 피하자 혹은 고난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겠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할 때 울면서 권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이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막 울면서 권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도 맨날 이런 권면을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눈물이 많으셔서 막 울면서 저에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안 된다. 좀 속상하게 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울면서 권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중간에 보면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결박당하는 건 예언된 내용이죠. 아그바가 늘려서 결박당할 거다 했으니까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내가 결박당하는 거, 이건 뭐 내가 당연히 당할 거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 죽지 않고 로마에 갈 거라고 믿고 있지만 혹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내놓고 죽겠다, 순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굳은 결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했고 주변 사람들이 권면을 했지만 바울이 내가 고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결국 아름다운 결론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가 잘 나오는데,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을 피하는 게 좋지만 만약 고난을 당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치, 이러면서 이제 가이사라에서의 장면이 끝이 납니다. 결국 이 가이사라의 장면도 크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구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도 바울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피하라고 알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넘어서라고 알려주신 건가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피해가야 됩니까? 아니면 당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 다닐 때 우리 기독교 교수님이 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참 똑똑하신 분이세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이시고. 근데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봤다고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시면서 자기는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항상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두고 여쭤봤어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겁하게 맨날 돌아만 가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그럴 만한 용기는 없다, 주님이 알려주실 때는 돌아가라고 알려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한 번도 어려운 일이나 또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갖다가 넘어서거나 거기 들어가서 싸우거나 이러진 않았다, 이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피해가라고 알려주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맞부딪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또 그 사람이 그 고난에 대해서 이 통보를 받았던 사람이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신앙 수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나는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 해서 돌아가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도 또 주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피해간다고 해서 딴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겠습니까? 또 사역하면서 지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아, 고난과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어떤 때는 돌아가야 되고 어떤 때는 지금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던 것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들이 뭐 한두 가지 손꼽자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이야기죠. 루터가 도망가서 종교개혁하고 쫓겨다니다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러죠. 그 부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원래 수녀였던 분이었는데 수도원에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이런 수녀 생활을 하면 안 돼, 그리고서는 수녀들과 다 함께 데모를 일으켜서 다 끌고 와서 루터 집 앞에 텐트를 치고 그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한 분이었는데 이제 루터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 도망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왔더니만 부인이 집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대요.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가 루터가 돌아와서 왜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서 돌아왔다. 그랬더니 그 빗자루질하던 빗자루로 루터를 막 두들겨 패면서 막 때리면서 나는 당신 같은 남편을 둔 적이 없다, 내 남편 루터는 이미 죽었다, 너도 나가서 죽어라. 그러고서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 안에 들어가서 종교개혁 끝까지 완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고난이 있어도 가서 네가 그거 당연히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부인이. 더 유명한 얘기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결혼을 두 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인 되시는 분이 사모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죠.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할 때는 그 사모님이 두 번째 결혼하신 분이 이제 가정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주기철 목사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본 경찰들이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을 업고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 밖에 있다 들어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집에 와서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물었대잖아요. 사모님이 당신 여기 왜 와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여기서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감옥에서 죽어라. 집에서 죽으면 안 된다. 감옥에 가서 죽어라. 그리고서 사모님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께 약속했대요. 늙으신 노모와 네 명의 아들을 내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죽어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참 어려움이 있을 땐 피해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또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때들이 있는 겁니다. 동기 목사님들이 어느 날 어떤 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다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불러줬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나는 못 지지만 그대는 십자가를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 말은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본문 그대로 적용을 해본 거예요. 만약 제가 감당하는 사역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이니까 만약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호진아 네가 목사가 되면 이러이러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목사가 되면 20년 동안 교회에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규모는 이럴 거고 교회 재정은 이럴 거고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성도가 있고 그래서 성도 중에 이렇게 속세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타 등등 2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절대로 그거 안 바뀌어. 네가 아무리 생각할 때 더 좋은 일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쭉 알려주셔서 명확하게 딱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언약교회 목사로 살아가겠다고 할 것이었나? 아니면 주님 내가 고난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성공하기는 어렵다 생각은 했지만 차마 그런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우스갯소리로 결혼하고 생활하는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죠. 이런 줄 알았으면 시집 안 가고 혼자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이 때때로 사람들 보기에 번듯하고 대단하고 야 정말 헌신한 그런 보람이 있네 이런 열매가 없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만 거쳐야 되는 주님께서 다른 좋은 건 주실 계획이 없어요. 그냥 고난만 당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성도들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거기에서 작은 무언가라도 감당하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또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걸음들을 옮기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맡겨주시는 직분들이 있고 또 각자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어떤 때는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순종으로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귀한 은혜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결박당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알려주셨지만 바울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고서라도 예루살렘에 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한다고 결심하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주님이 원하시면 고난을 만났을 때에 돌아가거나 피해가는 선택도 하지만 또다시 또 다른 어려운 인들을 만났을 때에 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기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고난, 형통, 건강 혹은 손해, 유익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준 삼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 더욱더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